시편 119편 89절에서 91절 말씀입니다. 3절이요. 시편 119편 89절에서 91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만물과 주의 말씀, 설교 제목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나누는가? 이런 본문이 중요한가? 좀 더 나아가서 왜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해야 하는가? 제대로 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분의 진정한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그것이 내 가운데 세워져 있을 때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일들, 그리고 일어나게 될 사건들, 일들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이제 뉴질랜드 남섬, 넬슨, 웨스트 코스트, 말보로 지역 같은데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폭우가 쏟아져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고 가옥이 침수되고 도로가 파괴되고 산사태가 막 일어나고 있죠. 유럽 국가들 비가 내리지 않아서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 이런 표현은 드물게 듣거든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프랑스 중부의 그 오베르뉴 지방에 특별한 그 치즈 생산하는 곳이 있대요. 그 살레 치즈라고. 그 제조업자들이 생산을 중단했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소들에게 먹일 풀이 없어서 중단이 됐대요. 이 몇 달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번 주 화요일 16일에는 프랑스 영국에 갑자기 확 비가 또 내려버렸어요. 500년 만에 가뭄이라고 할 수 있는 비가 너무 안 오는 그 기간이 지속되다가 또 갑자기 폭우가 확 쏟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침수가 되는 그러한 영상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지금 북극에서는 빙하가 녹는 물이 하루에 60억 톤. 네, 그래서 여행사들 있잖아요. 투어를. 북극이 다 녹기 전에 갔다 오자라고 하는 그 투어가 조금 성행한대요. 북극에서 그 빙하에 물이 이처럼 녹고 있고 이상 고온 현상으로 스위스 앞에서 빙하 있잖아요. 만년설이라고 그러죠. 늘상 눈 또는 뭐 얼음이 녹지 않는 그 상태로 하얗게 그 모습을 유지하다가 전 세계적인 고온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이 폭염이 찾아들면서 그게 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확 땅이 드러나면서 그 안에 그 유골이 발견되어서 지금 그 유골의 그 뼈에 신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DNA 검사에 들어갔다 하는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에는 이런 기후가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냥 일상이 될 것이다 라고 우려했고, 유엔 사무총장 이름 모르시죠? 안토니오 구테흐스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섬뜩해요.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집단행동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집단자살을 할지 선택해야 한다.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지금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상들, 기후 변화들, 이것과 오늘 이 읽었던 구절과 무슨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을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봐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다.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공간, 우주 전체에 그분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온 어떠한 말씀이 파급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 공간이니까. 그 외에 나만의 공간, 예를 들어서 자기 방에 있는 티네이지 딸이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그리고 또 팔로우하는 가수나 연예인의 그 브로마이드 포스터를 갖다 자기 방에 붙여놓고 장식하고 그러겠죠. 왜요? 자기 방이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포스터를 갖다가 엄마 방에도 붙여. 그렇게 하면 등짝 스매싱 당하죠. 자기 방에 대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가 데코레이트 하고 해요. 자기 공간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 공간에 그 우주 공간 전체에 파급력을 행사하신단 말이에요. 뭐로? 주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이거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이 지으신 그 공간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다. 그 의견은 존중되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9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이게 성실하심은 할 때 히브리어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어머나가 아니고요. 에무나입니다. 여기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충실함이에요.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키는 것, 그것을 에무나라고 그러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음, 그런 뜻이에요. 주의 에무나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렇게 땅을 형성하시고 의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생각을 가지고 그분의 의견을 반영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는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산이 있을까?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산이 있을까? 제가 세어봤더니 118만 7049개입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뉴질랜드에는 8,316개의 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마운트 쿡 같은 경우에 3,724m 웅장한 산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118만 개가 넘는 산들, 그리고 뉴질랜드에 있는 8천 개 이상의 이 산들, 시편 65편 6절에 보니까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원문에는 산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근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슬램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뉴질랜드의 남섬과 북섬 전역에 8,316개의 산들 하나하나를 섭리하셨어요. 견고하게 세우시기로. 이 산들이 세워진 이래 엄청난 시간이 지났지만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65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주님의 의지, 주님의 그 생각, 주님의 그 플랜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가?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91절입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당신의 판단들에 따라 그것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도. 앞에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이 나라 남섬과 북섬에 이러한 숫자의 산들 하나하나가 제자리 서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셨고 그것들이 순종하여 오늘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권, 주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이해가 자라고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케어하시고 주장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내 영혼을 터치할 때 희한하게 그분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그 하나님에 대한, 크신 하나님에 대한 내 영의 이해가 없는 경우에, 오늘 아까 찬양을 했지만 그 십자가 사랑 자체가요,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임팩트가 없어요. 그러면 모양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셨는 모양이다. 그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이것도 도와주지 않으시고 뭐 이런 경우에도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래서 어둠에 계속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엄청난 부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에 나로 하여금 속임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큰 단위의 부유가 나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에 있는 8,316개의 산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이 나라 출신 영화 감독 피터 잭슨 잘 아시죠?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모두 다 이 나라에서 뉴질랜드에서 촬영했는데, 제가 이 영화를 3편 같은 경우에는 한 5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저에게 주는 개인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또 감동을 받는 포인트가 다르겠죠. 저에게는 다가오는 한 장면이 반복해서 보게 했습니다. 제가 1편, 2편, 3편 이것을 보면서 강력한 힘을 가진 절대 반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운명의 산, 그 마운트 둠이라고 하는 계곡에 흐르는 그 시뻘건 그 용암에 던져서 이제 반지를 던져서 절대 반지를 파괴하잖아요. 오래전에 이 영화를 보면서 도대체 저거 컴퓨터 그래픽인가? 아니면 실제 산을 모델로 해가지고 찍었나? 왜 그런 생각이 스쳤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09년에 이 나라로 이주해 왔죠. 그리고 몇 가지 정보를 찾다가 보니까 특정한 산에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그것이 나우루 호의 산을 배경으로 촬영했대요. 이 산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타우포에서, 타우포 호수가 크잖아요. 그래서 25km 남쪽에 이 산이 있는데, 영화하고 그것을 딱 맞춰보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2291m 높이의 산, 뉴질랜드 북섬 타우포 호수 남쪽 25km 지점에 위치한 이 산, 나루호의 산, 누구의 생각일까, 아이디어일까? 우리 하나님. 내가 영원히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게 될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분의 지혜 가운데 그 위치에 나루호의 산을 세우기를 결정하셨고 그 산이 세워집니다. 주님의 생각에서 나온 특정한 높이에 특정한 넓이를 가진 산이 뭉툭할지 뾰족할지 절벽에 가파를지 완만할지 그것을 결정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의 규례들대로 영어를 보니까 according to your judgment, 주님의 판단에 따라서 이 모양을 가지고 이곳에 세워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이제 자연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있게 될지는 우리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나타나 있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묘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입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종들의 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시간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세대 이후에 일어날 어떤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정보를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그 묘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조롱하면서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것이 일어날 텐데 어떠한 준비로 내 시간 하나하나를 채울 것인가. 오늘 이 말씀, 만물이 죄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내가 영원히 그분 앞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그 주님께서 내가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이 모든 만물을 종으로 부리시는 거예요. 그 그럼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뜻 안에 있고 그분을 확신하는데 그를 가면 요동할 필요가 없겠구나.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수행합니다. 종에게, 하인에게, 너 이 편지를 건너편 누구에게 전달하고 오전 중으로 돌아오도록 해. 종은 이 편지를 전달하고 오전 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 편지를 건너편 마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답신을 적어서 편지를 가지고 오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오전 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답장을 가지고 점심 그쪽에서 해결하고 답장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인에게 내리는, 종에게 내리는 주인의 주권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전달만 할 것인지 답장 편지까지 받아올 것인지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요.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연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이 있고 시작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설계자의 의도대로 나와요. 제가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갤럭시 노트는 12.9인치예요. 크죠? 화면이 큽니다. 그런데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탭 S8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화면이 14.6인치예요. 태블릿이. 여러분 몰랐죠? 아니 노트북이 15인치 노트북이면 화면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태블릿이 14.6인치가 나왔어요. 왜 이런 게 나온 게 되었나? 큰 화면 태블릿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알고 이러한 제품을 만들기로 삼성이라는 크리에이터가 의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 나왔고 생산자가 시키는 대로 구상한 대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전 세계 118만 개가 넘는 이 산들 하나하나는요,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상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산들 하나하나를 우리 아이들이 레고를 가지고, 아, 이거 이쪽으로 옮겨볼까라고 하는 것처럼, 그 주님의 뜻대로 역사의 어떤 일정한 시점에 그 산을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생각을 알면, 이 산들로 던지어서 저 바다에 던져질 저다라 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박이 막 내리죠. 왜요?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 때문에요. 갑자기 만질만한 흑암, 만질만한 흑암이라는 게 어떤 그 darkness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어둠에는 정도가 있습니다. 빛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태양이 엄청나게 밝잖아요. 근데 이 우주에는 저 태양보다도 수만 배 밝은 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밝기가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밝음을 초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무수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밝음이. 동일하게 darkness, 어둠 자체도 출애굽기에 보니까 만질만한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운 겁니다. 지옥에는 이 만질만한 흑암이 있어요. 만질만한 흑암을 누가 지휘하시는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에요. 요나서에 보니까 갑자기 삼킬만한 폭풍우가 등장합니다.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그 삼킬만한 폭풍이 갑자기 잠잠해집니다. 왜요?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물고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이 불가마에 던져집니다. 불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 다니엘쌤 묘사된 그 불가마는 옆에 다니엘을 던지는 사람을 태울 정도로 무서운 불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마에 던져졌는데 불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만물이 그 불길이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오니까 빌립보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16장에 갑자기 큰 지진이 그쪽을 지나갑니다. 왜요? 만물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지진과 함께 갑자기 옥터가 움직이고 그들을 차고 있던 착고가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가닥이기 때문에요. 우리 함께 시편 104편 9절 여기 성경이 재미있는 표현인데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다시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파워풀합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알고 너무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대해서 그 힘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암송을 하는 이유는 그 힘이 느껴지기 위해서요.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암송할 때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암송을 권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룹에서 반복해서 읽고 여러분들이 이게 한번 이렇게 해서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건 저주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한번 외워지도록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거듭거듭해서 망각하고 망각하고 하는 과정에 그 말씀을 내가 은을 찾듯이 진주를 찾듯이 하는 과정에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다시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지구를 둘러싼 거대한 바다들이 있잖아요. 바다와 바다 사이에 경계를 주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아니 그 목사님 그 물인데 무슨 경계가 있어요? 담벼락으로 경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다시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지구를 둘러싼 이 바다들에게 바다와 이 바다와 저 바다가 섞이지 않도록 합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 바다가 그냥 있는 것처럼 출렁출렁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구의 가장 거대한 바다 다섯 곳을 이제 우리는 오대양 그러잖아요. 아시죠? 오대양? 첫 번째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럴 줄 알았습니다. 북빙양, 북극해가 있는 게 북빙양, 그리고 남극이 있는데 남빙양 그런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지구 전체요. 땅은, 육지는 30%이고 우리가 70%가 물이라는 걸 알아요. 이 다섯 개 대양이 가득 채우고 있는데 이 지구의 바닷물이요. 통제가 없으면, 통제가 없이 움직이면 육지를 전부 다 물로 채워버린다는 거 아십니까? 일정한 흐름과 경계와 통제가 없으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종에게 지시를 내리듯이 태평양은 여기까지만 흐르게 하라라고 경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넘지 않도록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대한 바다를 종에게 명령을 내리듯이 바다와 바다 사이에 경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자주 항해하는 사람들은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다가 철썩철썩 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유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배 10여 척을 가지고 외적의 배 130척을 대파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랑대첩 이렇게 아는데 그때 이용한 물길이 있단 말이에요. 물길이. 울돌목이라고. 거기 살던 사람들이 이곳에는 희한하게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밑에 울돌목이라는 곳에는 거세게 이렇게 흐르더라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의 흐름, 그래서 우리는 해류라고 하는데 바닷물이 바다에 길이 있는 것처럼 있더라. 이게 뭐지?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에 대한 어떤 힌트가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이 같은 바다의 길을 최초로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매튜 머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00년 전 인물입니다. 1806년에 태어나가지고 187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해양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바다의 길잡이, Pathfinder of the Seas, 바다의 길잡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어릴 적부터 바다에 큰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선박에서 일을 하는 선원이 되었는데 큰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선원으로는 일을 못하겠고 해서 바다에 관심이 많으니까 해양연구에 매진하고 나중에는 워싱턴에 있는 해양관측소의 소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누워있을 때 침대에서 꼼짝 못하니까 이제 그가 아들에게 부탁해서 얘야 나에게 성경을 좀 읽어다오. 그러면서 이제 밤마다 낮기를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게 했어요. 아들이 매일 밤마다 그 성경을 일정 부분을 읽어주고 했는데 하루는 시편 8편에 옵니다. 시편 8편 8절을 읽는데 뭔가 갑자기 그의 생각을 스쳐요. 이 사람은 뱃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상치 않게 들렸던 것입니다. 시편 8편 8절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다 라는 표현이 이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물론 이때는 뭐 NIV도 없었겠고 NASB나 그런 거는 당연히 없었겠죠. 지금부터 200년 전이니까 킹 제임스 바이블이었을 겁니다. 고 있잖아요. 밑에 뭐 TH라든지 thy, thou 이런 표현을 쓰는 킹 제임스 바이블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whatsoever passeth through the path of the seas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바다에 길들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길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믿습니다. 그리고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서양 바닷물의 온도와 해류, 바람의 흐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광범위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50세가 되었을 때 세계 해양학회 최초로 북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해상의 기상도와 바닷길, 다시 말해서 항로를 작성합니다. 선박들이 이 바닷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고향 마을에 그의 동상이 세워지는데 그 동상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 돌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잠시 어떤 분인지 한번 얼굴을 한번 볼까요? 머리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보이시나요? Pathfinder of the Seas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 오른쪽에 Matthew Fontaine Maury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해석하면 이래요. 돌비에 새겨진 말이 바닷길의 발견자인 그는 대양과 바다로부터 처음으로 그 법칙을 찾아낸 천재였다. 바다를 오가며 항해하는 모든 세대의 항해자들은 해도를 볼 때마다 당신을 생각하리라. 특히 성경의 시편 8편 8절과 시편 107편 8, 23, 24절, 전도서 1장 7절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음을 밝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각 개인의 마음에 그것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기를 어찌 보면 기다리고 있는 보화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창조주를 경외하고 알아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지구를 둘러싼 거대한 바다들,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한 구절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는 40장 이후부터 상당히 그 파워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48장 정도에 오면은 이 구절이 있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묵상해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으로 크신 하나님으로 자리 잡도록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전 지구적인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주님의 지휘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해야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집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산 이름이 호렙산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 내가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오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해서 그것이 먹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전능자의 이름, 나에게 이런 임무를 주신 전능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백성들이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잠시 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하라. 제가 즐겨 사용하는 영어 성경이 이제 HCSB인데요. 24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I am who I am.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ites. I am has sent me to you.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라. I am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다고. 어떤 존재 이름치고는 참 미묘하죠. 우리 성경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옮겨진 이 특이한 이름. 왜 주님께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그냥 표현하게 I am이라고만 표현했을까? 모든 것이 시작이 있어요. 모든 것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시작이 있어요. 근데 I am이신,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시작 지점이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을 제외한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 스스로의 힘으로. 유일한 I am이신 그분만이 자기 힘으로 존재하시고 시작도 없으신 지존자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 지점이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타우포의 25km 남쪽에 있는 그 산도 시작 지점이 있어요. 이 탁자가 만들어진 시작 지점이 있어요. 50년 전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일정한 지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작 지점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시작 지점이 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명령하듯이 종을 부리듯이 지금 그것을 주관하고 지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조금 조금씩 알아가고 마음 가운데 확신을 키우는 거죠. 소망을 키워나가는 거죠.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 주님 제대로 이해하는 것. 우리 삶의 열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한 꼬마가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빵을 뜯어서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다. 근데 너는 사람들도 못 먹는 빵을 새한테 던져주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꼬마는 너무 진지한 목소리로 저는 아프리카까지는 빵 못 던져요 그랬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고 계시다고 확신하고 또 그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에 이런 모습을 드러낼 리가 없죠. 저는 함께 우리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 주님을 제대로 더 큰 확신 가운데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세계적인 그 문제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알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재난들은 인류의 죄악이 쌓이고 쌓이면서 자연재해 규모도 그 괴를 똑같이 인류의 죄악이 쌓이는 만큼 자연재해가 그 규모를 더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만큼 자연계의 이상현상이 더해지고 있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 외에 우리가 뭐 연료를 어떻게 쓰고 이기적인 뭔가 아마존 강에 삶을 막 베어내고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거는 2차적인 이유예요. 그럼 해결책이 있는가? 물론 국제적인 회의를 해서 온실가스 발생시키는 뭐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 규제하자 이렇게 의논하고 노력하고 모색하는 것은 고상한 어떤 행위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근본적인 책임이, 1차적인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죄를 억제해야 되는 사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억제하는 하나님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음식 가운데요, 1%의 소금만 들어있어도 이것이 전체를 짜게 만들어요. 1%만 있어도. 뉴질랜드 인구가 지금 500만을 넘었는데 여기 가운데 1%만, 아니 목사님 크리스찬들 1% 넘을 텐데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크리스찬 말이에요. 죄에 동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억제하는 힘이 되는 크리스찬 1%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얼마나 많이 그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도록 허용했는지 몰라요.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맛을 못 냅니다. 힘이 안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1%만이라도 5만 명의 주님 앞에 바로 선 그리스도인, 이 말씀에 따라서 행하면 이 나라가 희망적입니다. 1%만 있으면 됩니다. 1%의 소음 있으면 그 음식 충분히 짜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을 때 이 나라 일반 백성들이, 나머지 99%의 시민들이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 몫을 감당할 때 나머지 99%의 사람들 심령 가운데 죄의 자각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죄의 자각과 더불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죄 사함과 더불어서 이 땅이 앓고 있는 병들이 떠나갑니다. 가정들이 고쳐지고 감옥의 수가 줄어듭니다. 정신병원의 숫자들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만물과 주의 말씀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분의 행하심에 대한 어떤 것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도록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결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알아가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이 주님 알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매달리세요. 이러한 주님의 지혜, 이러한 주님의 능력 알기 원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상념들, 개념들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래서 엄청난 부유함 가운데 내가 걷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말씀 한 구절 소개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서너 차례 소개했던 구절인데 이 구절을 대부분 주목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이 구절이 과장법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과장법일 것 같아요? 과장하는 것 같아요? 보라 그에게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nations, 나라들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여기 바켓스가 있습니다. 바켓스는 일본말인가요? 버켓이 있습니다. 양동이 물이 있는데 통에 물 한 방울 같다고요? 뭐가? nations, 나라들 전체가요. 누구에게? 그에게. 과장이에요? 과장? 아니에요. 이사야가 더 이상 주님과 이 창조물과의 비교를 이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유법을 사용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과의 이 관계, 극단적인 이 관계는요, 어떤 과장법을 들이대도 부족해요. 보라카 의견은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이 저울 있습니다. 천칭이 좌우에 저울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티끌이 묻었네? 떼네요. 그 티끌? 성들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주펜, 수마트라, 뭐 하와이 이런 전부 다 그 섬들은 뭐야? 떠오르는 먼지가 된 먼지. 이 과장법이라고요? 아닙니다. 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방언 받으셔야 되는가 하면은, 방언 받고 난 다음에 이 말씀 주장하면서 깊이 있게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크지는 어떤 내 마음 가운데 크지는 뭔가를 느끼셔야 돼요. 단단해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와, 나 1년 밥 안 먹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단단함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적인 변혁, 예상치 못했던 것, 그러한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러한 차원의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에도 전혀 두려움 없어요. 내게 있는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라카 의견은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가 들이니. 계속 쌈송하고 맞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 나에게 내 안에서 커가십시오. 내 안에서 커가십시오. 내 안에서 커가십시오. 주님 내 안에서 커가십시오. 커가십시오.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 안에서 커가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주님을 알아가시고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아는,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느님을 더 깊게 알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조명하여 우리 심령에 새길 때 성경 말씀에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커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